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양자와 역내 및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뉴욕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유대 관계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이란과 그 대리자들이 제기하는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한 대륙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해 안보와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이국가 해법 실행 가능성을 유지하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지속적 평화 촉진을 위한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의 연내 워싱턴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알아사드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아사드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지난 2004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처음입니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내일 항저우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지에 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날 이른 시각 공습으로 크이우와 중부 체르카시 지역, 동부 하르키우시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이 공습으로 적어도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크이우 소재 기관시설들과 체르카시의 상업시설들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와 지역 관리들에 따르면 이날 체르카시와 하르키우, 서부 흐멜리츠키, 리우네, 빈니차, 르비우 그리고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지역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군용기 10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발사된 미사일 43기 가운데 36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어젯밤 흑해와 크름반도 상공에서 19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고로드, 쿠르스크, 오율 지역에서 3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의 시설물들에 테러 공격을 가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시도는 좌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회담은 여섯 번째 대면 회담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세 번째라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전장터의 시각을 얻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가을로 접어드는 지금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백악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위해 의회 의원들을 만나도록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면담하는 데 이어 상원의원 전원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국방부 청사로 이동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만나고 9.11 기념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맞춰 155mm 국산포용 집속탄을 포함한 3억 2,500만 달러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어제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의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가장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그 어떤 무기도 더는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종전에 합의했던 탄약과 무기 공급에 대한 것만 이행하고 있다고 피오트르 밀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걸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행 조직이 미국의 보건 분야를 노리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력 난민 지원 단체가 최근 북러 밀착으로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전 세계에서 재난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금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이 오후부터 밤 사이엔 평안도와 함경 북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가속화할 조짐이 나타나면서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우크라이나와 한국에 대한 도발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동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나라의 불법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이 연대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은 그러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라트비아에 이어 18번째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 대표가 자리를 지켰지만 북한 대표단 자리는 연설 내내 비어 있었습니다. 제78차 유엔 총회가 지난 5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각국 정상들의 연설인 일반 토의가 19일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196개 나라가 연설을 예고했으며 이 중 미국을 비롯한 98개 나라는 정상급 인사가 직접 연설했습니다. 북한의 연설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6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편 이날 박진 한국 외교장관도 북한과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박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최근 러북 정상회의에서 나온 군사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는 매우 불안하다며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모든 거래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the media reports emerging from the recent Russia DPRK summit indicating potential.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도발적인 행보를 계속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regrettable that the DPRK continues on its trajectory of provocations consistently.
이어 그들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는 한국과 더 넓은 국제사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의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는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박 장관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추가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과 당 고위 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입니다. 제3국과의 무기거래 관여기관은 베르스와 SRO 글로컴이며 개인은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무크르티 체프, 리역철, 김창혁, 변원근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군과 당 고위 인사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입니다.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은 주 블라디보스토크 제1신용은행 대표부 소속 조명철, 주 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 대표부 소속 리창민, 그리고 주 베이징 대성신용개발은행 대표부 김명진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벌리는 건 절박함의 신호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지난주 러시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초청했다며 북러 무기 거래 관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Just last week, Russia hosted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Putin said that they discussed ways to cooperate.
이어 푸틴 대통령은 두 정상이 군사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김정은은 북한의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물론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유엔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 등과 군사적 관계를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가 무기를 거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다른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저한 일정 부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정권으로 향해야 하고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를 부과한 무기와 기술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깨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취한 행동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끔찍한 전쟁을 벌이기 전보다 훨씬 더 나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이곳 뉴욕에 없고 최근 27개국 회의에도 없었다며 그는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외교적 기피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러시아에게 남은 건 북한, 이란과 같은 정권을 찾아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뿐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북러 무기 거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러시아와 무기 거래가 없었고 계획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러 정상회의를 전후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20일 관련 문제로 한국 정부에 초치된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엔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탄약을 얻기 위해 북한 같은 나라에 손을 뻗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21일에는 워싱턴으로 복귀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면서 두 정상이 지난 1년 반 동안 직접 대면 외에도 정기적으로 통화를 하는 등 계속 소통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런 측면에서 화기애애하겠지만 러시아가 탄약과 군수품을 공급받기 위해 북한과 같은 나라에 손을 뻗고 있고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계속 공급받으며 주거용 건물과 병원을 비롯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서 관련 문제들이 양국 간 주요 관심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look, the meeting with President Zelensky comes at a very critical time as Russia is reaching out to countries like North Korea.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반격에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전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meeting between the two presidents comes right on the heels of another.
허비 조정관은 두 대통령 간의 이번 만남은 이번 주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독일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회의가 재개된 직후 이뤄진다면서 해당 회의에서 50여 개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 방위에 대한 기여 증진을 논의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반격이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논의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을 방문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잔혹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회담이라면서 북러 무기협력 대응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의 전 사무차장은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이 핵무기 소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달 말 열리는 IAEA 총회에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보고 기간 동안 냉각수 배출을 포함한 5메가와트 실험용 원전의 가동 징후가 계속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새 별관에서 우라늄 농축 징후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수로 주변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2022년 10월에 남쪽 냉각수 배출구를 위한 새로운 수로가 굴착됐으며 지난해보다 더 자주, 더 오랜 기간 동안 경수로 냉각장치 시험 징후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 기간 동안 경수로 인근에 3개의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AEA가 경수로의 가동 징후를 포착하지는 못했으며 현재 가용한 정보로는 원자로가 언제 가동될 수 있는지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 실험실 가동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사화학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2022년 4월 말부터 9월 말, 2023년 6월 말부터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기 공급 발전소의 가동은 방사화학실험실의 폐기물 처리 또는 유지 보수 활동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 가동 징후와 영변 핵시설 내 건설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022년 12월에 산화 우라늄 생산 건물에서 증기 배출이 관찰됐으며 이는 해당 건물에서 변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7월에 폐기된 사불화 우라늄 생산 건물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시작돼 1년 내내 계속됐다며 산화 우라늄 생산 건물에서 철거된 장비 중 일부가 사불화 우라늄 생산 건물로 이전된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연료봉 제조공장 남동쪽 건물들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포착했으며 이 건물들은 핵연료 변환과 제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핵연료봉 제조공장 남쪽 단지에서 4개의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는 것을 관찰했지만 그 목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굴착 작업이 지난해 5월 완료된 이후에 추가 활동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목재 반입을 포함해 지난 1년 사이 3번 갱도에서 추가 활동이 관찰됐다는 것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핵 활동은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며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속적인 보수와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 확장, 5메가와트 원자로와 기타 시설의 계속되는 가동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제67차 IAEA 정기총회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정기총회에 제출한 2022년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의 핵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IAEA가 영변 단지 등 북한의 관련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설이나 위치의 운영 상태, 구성과 설계 특징,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격과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북한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0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이번 보고서가 영변 핵시설 생산 활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핵 분열성 물질 재고를 크게 늘리고 핵무기 소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But now the reactor has operating for 2 years, which is quite long time. What could it mean?
It could mean 하이노넨 연구원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예전에는 약 1년 정도 연속적으로 가동되는데 이번에는 2년 동안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더 좋은 품질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로의 출력을 줄였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방사선 조사 시간이 짧을수록 플루토늄 무기화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무기 소형화를 원한다면 하나의 핵무기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수로 냉각장치 시험 징후가 이번에도 관찰된 데 대해서는 경수로를 곧 가동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냉각장치 시험을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경수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보다 정교한 농축 우라늄을 써야 하는데 그 연료가 마련됐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북한이 평산 우라늄 광산을 계속 운영하면서 우라늄 양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At least one more enrichment plant somewhere and perhaps a facility to convert yellow cake, the uranium hexafluoride.
하이노넨 연구원은 옐로 케이크, 농축 우라늄을 육불화 우라늄으로 전환하는 시설이 영변 이외에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며 영변에 그 엄청난 양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이 보이지 않는데 왜 여분의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평상 우라늄 광산에서 영변으로 수송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장소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추가 활동이 관찰된 것은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외부 세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는 각국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준수하고 IAEA 핵안전조치 세이프가드를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철수한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정상급 관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등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일본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일본 북한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는 물론 불행한 과거사 합의와 같은 미해결 우려 사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日朝 평양 선언에 기초하기 라치, 각, 미사일 등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언제든 조건 없이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의지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무니 아타라시 지다이오 키리라이테이크 도유 칸텐카라 조건을 つけずに 이츠데모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총리 직할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기시다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도 일본은 상호 관심사에 관한 대화에 준비돼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고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엔 납북 일본인 관련 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말했고 북한 외무성은 이틀 뒤 일본이 변한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정상의 만남과 관련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세계는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를 반영하는 안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안보리 내 아프리카 대표성 강화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의 필요성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와 大きく 変わった
이어 내년 미래 정상회의와 그 다음 해 유엔 8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이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렌의 분단 대립을 악화させる 교시権의
유엔의 분열과 대립을 악화시키는 거부권 사용을 제한하는 이니셔티브는 안보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회복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일본은 비상임 이사국들을 위한 안보리 논의 접근 개선 등 안보리 논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기시다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거부권을 지닌 상임 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유엔 안보리는 3월 24일 이뤄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해야 채택됩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해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특정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해당 상임이사국이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76차 유엔 총회 결의 262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총회는 지난해 6월 해당 결의 채택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인 대북 결의안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요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이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비판하지 않은 채 오직 미국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미국의 보건 분야를 노리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특히 해킹이 실제로 이뤄지면 의료와 공중보건기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 보건복지부가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조직인 나자루스에 해킹을 경고하는 보건부문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공개한 주의보를 통해 미 정부기관의 네트워크와 서버 보안 프로그램인 매니지 엔진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있었다며 그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스코 탈로스의 최근 보고서 분석을 인용해 라자루스가 미국과 유럽의 인터넷 기반 인프라와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 보건 분야 인프라 시설의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니지 엔진 프로그램은 미국의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조호사가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와 서버, 모바일 장치 등의 보안 관리에 사용되며 미국 정부기관과 500대 기업 등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의보는 라자루스가 악용한 취약점은 공격자가 원격 조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해당 취약점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지 약 5일 뒤 북한이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라자루스가 이 취약점을 통해 초기 접근 권한을 획득한 뒤 원격 조종을 위한 악성 코드를 유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라자루스가 지난 1월에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 안보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던 관련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통해 화이트랫으로 알려진 트로이 목마계열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악성 코드는 과거 라자루스가 사용해왔던 트로이 목마계열 악성 코드의 후속 버전이며 동일한 기능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에 의해 분석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과거 시사와 연방수사국 FBI가 이러한 유형의 취약점이 악의적인 공격자들에 의해 흔히 악용되는 공격 방법이며 이것이 의료 및 공중보건기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사는 지난해 7월 매니지 엔진에서 발견된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에 대한 보안 경보를 발령했으며 올해 1월에도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해킹 조직에 의해 문제의 취약점이 악용되고 있다며 보안 패치를 시급히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이번 해킹 공격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은 과거 의료기관 등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해킹해 그 대가로 암호화폐 등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을 여러 차례 벌인 바 있습니다. 사이버 전문가인 매튜화 발렌스 글로벌 연구원은 20일 BOA에 북한의 해킹 공격의 배후에는 언제나 금전적 목적이 있었다면서 북한이 이번에도 탈취한 정보나 잠금 해제 등을 대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at requires the North Koreans to be able to steal that information, which is a lot harder than just simply accessing.
하 연구원은 북한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보다 고급 정보를 탈취해 거래를 해야 한다며 북한이 의료기관을 계속 표적으로 삼는 것은 의료정보가 탈취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급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에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 해킹을 통해 의료기관을 해킹하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분명한 전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실을 공개하고 미 연방수사국 FBI에 신속한 대처로 약 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또 앞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영국, 아시아 등 전 세계 150개 국가의 항공과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지난 13일 공개한 2023 사이버 전략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범죄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금전적 보상을 노린 랜섬웨어 공격 등 심각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배후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지만 이후 라자루스 등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유력 난민지원단체가 최근 북러 밀착으로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탈북민을 무조건 체포해 북한 측에 넘겼던 옛 소련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러시아 최대의 난민지원단체 중 하나인 시민지원위원회 스베틀라나 간누스키나 대표는 19일 VOA에 최근 러시아 당국의 잇따른 탈북민 추적 상황에 대해 불행히도 러시아가 북한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누스키나 대표는 러시아 당국이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탈출한 북한인 모자에 대해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실종된 북한 유학생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러시아의 인권단체 메모리얼의 이사로도 활동하는 등 러시아 내 난민들의 대모로 불리는 간누스키나 대표는 러시아 내 탈북민 상황이 옛 소련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대개 벌목공으로 일하다 망명하기 위해 작업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러시아 경찰에 바로 체포돼 즉시 북한 측에 넘겨졌다는 설명입니다. 간누스키나 대표는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임시 망명 허가를 받았으며 다른 일부는 한국이나 미국으로 갔다면서 그러나 규모는 단지 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이제 북한과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러시아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북한 국적자들의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누스키나 대표는 이어 이는 슬픈 이야기라면서 자신은 이미 2016년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체류자 상호 인도 협정을 체결한 후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E가 러시아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러시아 하바롭스크 경찰국은 지난 7월 러시아 내 유엔 난민기구 파트너 변호사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실종된 북한 유학생 김태성 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씨가 살인 등 심각한 범죄에 노출됐을 수 있다며 그가 변호사에게 접근했는지 또는 주위에서 그를 돕는 단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얼 소속 한 변호사는 BOA에 확실히 걱정스러운 소식이라면서 어떻게 김 씨가 살인 용의자가 아닌 피해자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속임수로 보이며 이는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자신은 인권 변호사로서 정기적으로 이민 관련 업무를 맡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 관해 동료들과 함께 더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내 복수의 소식통은 BOA에 극동지역 내 탈북민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경찰이 과거와 달리 뇌물도 받지 않은 채 탈북민을 체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탈북민을 돕는 단체들에 공개적으로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누스키나 대표는 탈북민들의 망명을 지원했던 수십 명의 변호사들을 최근 접촉한 결과 탈북민 지원을 중단하라는 러시아 당국의 어떤 강압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서 실종된 북한인 모자를 직접 지원했던 극동지역 변호사가 보낸 글을 VOA에 공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북한인 모자는 서류 절차를 밟아 극동지역에서 모스크바로 출발했지만 도착하지 않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유엔 난민기구 모두 그들의 행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여러 매체는 지난달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러시아 요원들이 지역 공항에서 북한인 모자를 체포해 북한 측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파견 북한인들의 탈출을 돕는 미국 무궁화 구조대 허강일 씨와 극동지역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 뷰에 이 탈북 모자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 착륙한 고려 항공을 통해 북한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지만 공식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내 탈북민들은 UNHCR과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적어도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20, 30명 이상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에도 10여 명이 정착했지만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앞서 VOA에 러시아 내 상황이 악화돼 미국은 2018년에 탈북 난민 수용을 중단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움직임을 보이면서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한국행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전 세계에서 재난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응 능력이 근본적 문제로 지적됐는데 개선을 위해선 북한 정부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193개국 중 42번째로 재난에 취약한 국가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일 독일의 민간단체인 국제평화무장분쟁연구소가 발표한 2023 세계위험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위험지수는 100점 만점에 12.75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1.82점으로 44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악화한 겁니다. 관련 지수는 재해 노출과 이에 따른 취약성, 민감성, 대처 능력 부족 등의 지표를 토대로 산출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지수 12.89점 이상을 위험도가 매우 높음, 5.88점에서 12.88점 사이를 높음, 3.21점에서 5.87점 사이를 중간, 1.85점에서 3.20점 사이, 1.84점 이하를 각각 낮음과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번째 단계인 높음으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의 지수를 항목별로 보면 재해 노출 지수가 7.22점으로 가장 낮았고 취약성과 민감성이 각각 22.5점과 14.1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응 능력 부족은 58.81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자연재해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시스템 등 대응 역량을 높일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Normally, most countries that give them access to a very wide.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은 조기경보 시스템 등 재난 위험 관리 시스템이 별로 없고 재난을 관리할 사회 기반 시설 등이 열악한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재난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필리핀이었고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재난위험지수는 10.84점으로 49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22.47점으로 20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재해 노출지수가 39.59점으로 특히 높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을 폭로하는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제 오후 11시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20회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 20만 장, USB 1000개, 소책자 200권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북한 자유주간은 김씨 왕조 3대 세습 독재의 폭정에서 인간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현대판 수령의 노예로 전락한 북한 인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지난 20년을 달려왔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건 가장 중요한 탈북민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 6월에도 대북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낸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2020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에 대응해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법인 설립허가를 유지하란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정보로 무장한 자국민을 가장 두려워하는 만큼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유포로 북한 주민을 깨워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부는 19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와 한국의 국민통일방송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지난 몇 년간 외부 세계와 더욱 단절된 모습을 보였다며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등 가혹한 법률을 포함해 외국 정보 접근에 더 큰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 선전 외에 대안적인 정보원을 제공하는 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광범위한 빈곤과 억압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Access to objective information not only empowers North Koreans to better understand the outside world.
박 부차관보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정보 소비자와 그들이 접촉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줄리 터너 새 북한인권 특사가 이런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또 핵과 인권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 이동, 종교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대외적으로는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도전은 서로 깊게 얽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our eyes, these two sets of challenges are deeply intertwined.
박 부차관보는 결국 영양실조와 다른 형태의 결핍으로 계속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무기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건 북한 내부의 탄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국내외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는 정권과 권력을 유지하고 무기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믿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이란 대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송 위기에 놓인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s the DPRK gradually reopens its borders, 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DPRK detainees in China who are at risk of detention and torture if returned.
박 부차관보는 북한이 점차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우리는 특히 송환될 경우 구금과 고문의 위험에 처한 중국 내 북한 수감자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으며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NED의 데이먼 윌슨 회장은 이날 정보 봉쇄 계획이 북한의 정보 자유 증진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윌슨 회장은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정보에 참여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가혹한 보복을 당한다며 이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ink about that. The simple act of engaging in independent information is met with harsh reprisal.
윌슨 회장은 많은 사람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비판적 사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한다며 그러나 김정은은 정보를 아는 주민들을 두려워하고 그는 북한 주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인 사고 함양을 도울 뉴스와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기존의 라디오 방송 강화와 함께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감시를 우회할 새로운 첨단 기술 개발 그리고 북한 내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한국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대화와 협력, 제재와 압박 모두 제한적이었다며 이제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돕는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 정보와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이 이제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이 일은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표는 특히 팬데믹 기간과 맞물려 증가한 북한 정치범 규모를 보면 김정은 정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북한 내 여러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된 정치범 규모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19만 8,90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일부 학자와 관계자들이 5, 6년 전 추산했던 10만에서 15만 명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란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2020년부터 팬데믹 기간 방역법 위반자가 증가했고 이어 2021년 하반기부터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어긴 주민들이 수용소에 수감되는 빈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법제화의 소극적인 군수공업부 관계자와 가족 천여 명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으면 북한 정부가 어떤 곳에 약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라는 것. 그리고 외부 정보, 외부 문화를 보고 듣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실용적이고 비교적 합리적인 북한의 엘리트들도 북한 정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와 국민통일방송 관계자들은 또 이날 발표를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면서도 영상과 비교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안전한 매체가 라디오라면서 향후 방송 시간과 주파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 여러 수단을 통해 한 달에 3,000개에서 3,500개를 북한 내 대도시와 접경 지역에 보내는 SD카드를 1년 내 6만 가구, 장기적으로는 60만 가구에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통일방송을 비롯해 북한 관련 30여 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NED는 지난 2022년도에서 23년 회계연도에 이와 관련해 43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NED 관계자는 이날 BOA에 이같이 밝히면서 올 10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엔 비슷한 예산이 내부적으로 책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이 지난 1년간 북한 정부에 42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의 형식적인 답변과 정보 확인 거부에 계속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강제실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통보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의 42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실종 사건은 1년 전에 362건에서 404건으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형식적인 답변과 미결 사건에 대한 정보 확인 거부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실무그룹이 2015년 5월 현장 조사를 위한 방북을 요청하고 이를 거듭 상기했지만 북한 당국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지난 1년간 북한으로부터 혐의 서한에 대한 답신 한 건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종종 그동안 보낸 관련 답신에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적대 세력이 진부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와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뜻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우다발대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은 이날 열린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실무그룹이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파악한 전 세계 강제실종 건수는 6만 1천 건에 달하며 지난 1년 동안 28개국에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1,103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 피해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대 의장은 강제실종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victims are losing trust in the institutions, giving the long-standing systematic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달성한 것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발대 의장은 전 세계가 이 재앙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할 때까지는 언제나 불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 이날 회의에서 실무그룹이 제기한 북한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s we already clarified our position, the communication in the report is full of false and fabrication concocted by hostile forces.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 부대사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보고서는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적대 세력들의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으며 국가가 개입된 실종 사건의 피해자 생사와 소재 확인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 의심 국가들의 명확한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뷰인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3년 9월 21일 6.25 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두 달 만인 1953년 9월 21일 북한 공군 조종사가 소련제 신형 미그 15제트기를 몰고 한국으로 망명하는 대형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체 정비를 마친 후 초계 비행 임무를 맡고 평양의 순안공항을 이륙한 노금석 대위는 기체 번호 2057번의 미그 15기를 시속 7,000m의 전속력으로 남쪽으로 비행했습니다. 2057번 미그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북한 관제탑의 무전 소리가 들렸지만 죽음을 각오하며 휴전선을 넘어 18분의 비행 끝에 한국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조종석에 부착됐던 김일성의 사진을 떼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녹음석에 몰고 온 미그 15기는 미군이 정보를 간절히 원했던 비행기였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 폭격기를 힘들게 했던 미그 15기의 성능 분석이 절실했던 기체였습니다.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은 북한의 주력기인 미그 15기에 대해 보상금 10만 달러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녹음석 씨는 1953년 망명 후 미국에서 델라웨어 대학을 졸업하고 미 방위 산업체 여러 곳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습니다. 1860년 9월 21일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유럽 항구 도시 단치에서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 하인리히 쇼펜하우어와 소설가였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가업을 물려받을 상인으로 키우고 싶었으나 쇼펜하우어는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던 중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해 어머니와 잦은 충돌이 있었고 어머니와 항상 논쟁을 벌이다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인간의 맹목적인 삶의 의지 때문에 인생이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정신과 이성 그리고 이념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관념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20년대 동양학자 프리드리히 마이어를 통해 힌두교와 불교에 대해 알게 되고 서양에서 최초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간의 유사성을 말한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의 동양 사상가들이 서양과는 전혀 다른 환경, 문화 속에서 근대적인 서양 철학의 과제에 대해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후에 니체와 프로이트 등의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철학 분야 외에도 과학 분야와 문학계,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